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말씀이고요. 4장 19절로 21절, 석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4장 19절로 21절까지 우리 석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또 21절 함께 읽히어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1절 같이 읽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우리 말씀에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들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 한국 신문의 한 칼럼을 읽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현대사회가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 한 제대로 된 이해를 상실해가고 있다는 주제의 칼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먼저 다른 이들의 생각을 좀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요. 글쓴이가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은 독일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한국인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의 생각이었습니다. 칼럼에 글쓴이는 그의 책 고통 없는 사회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의 생각을 좀 이렇게 다루었는데요. 그가 현대 사회를 좋아요 사회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마크 있지 않습니까? 뭐 라이킷이나 썸즈업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어떤 SNS에서의 의견 표시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의 사회적 판단 기준과 가치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사회가 좋아요 사회가 되어졌다, 그는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들로 인하여서 좋아요를 달 수 없게 하는 고통이란 것은 이제 완전히 없어져야 할 것들로 그렇게 인식되고 치부되며 그 결과 고통이, 고난이 성숙이나 성장을 불러온다고 믿었던 교훈마저도 함께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그가 주장한 것을 칼럼이 다루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또 다른 사람, 얼마 전에 작고한 팀 켈러 목사님의 생각도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현대인들이 이전 세대들보다 고난에 훨씬 더 무기력한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리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진단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의 뒷배경에는 서구의 물질적이고 또 세속적인 관점이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초래되었다, 그가 평가하는 것을 칼럼이 그렇게 먼저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에 대한 올바른 영적인 이해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 이런 시대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나눈 뒤에 칼럼은 글쓴이는 그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신앙은 힘들지 않은 삶이 아니라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안 힘든 인생을 말할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영광스러운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권면이겠지요. 글쓴이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그러면서 5장 8절과 9절을 그는 근거로 삼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 주님은 모든 자를 위한 구원의 온전한 근거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의 고난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마주할 때에 예수님 닮아 고통 너머에 있는 것들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고통과 고난에 어떻게 이해한다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에 대하여 또한 고통에 대하여 어떠한 이해와 반응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 같은 고난의 영적인 성숙을 여러분도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통으로부터 얻는 영적 성숙보다는 좋아요로 세간에 주목받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함께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 4장의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면 앞선 사도행전 3장의 내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3장부터 4장 중반까지는 한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는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두 사건으로 구분되어져 보이지만 한 서사로 묶여있는 게 사도행전 3장과 4장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 이 모든 서사의 시작이 되어지는 사도행전 3장의 초반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익히 잘 알고 있는 치유, 기적의 사건입니다. 바로 성전, 미문 앞 앉은뱅이 치유 사건이지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이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평생을 구걸하던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40살 된 그 앉은뱅이의 치유 기적의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익히 많이 잘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치유의 기적은 이 사건, 이 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곧장 다른 일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치유 사건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질투를 받게 되어지고요, 결국은 공회까지 잡혀 들어가는 사도행전 4장의 그러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이 두 이야기는 언뜻 분리되어져 보이는 이야기 같지만 원래는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이야기의 연결성에는 어떠한 의미와 뜻이 있을까요? 먼저는 믿는 자의 삶에는 분명 믿음이 주는 기적과 치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믿음으로 오는 기적 외에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고통과 고난들도 함께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 두 이야기의 연결성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처럼 분리되어져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의외의 연결성으로 그렇게 함께 묶여 있듯이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마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도 이 치유기적 때문에 아마도 자신들이 공회로 잡혀 들어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적의 그 기쁨과 감사와 놀람이 금세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곧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로 이어지리라고는 아마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 환호와 찬양 뒤에 연이어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던 그 사람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이유가 마냥 단순해 보이지만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치유받은 개인에게는 육신과 영혼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회복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인생들이 겪어내야 할 삶의 굴곡들을 몸소 익혀보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를 낫게 하신 것 아닐까 또 말씀 준비하며 그리 생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서 삶의 불현듯 찾아오는 고난에 우리는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그 고통의 끝 믿음으로 견뎌낸 자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축복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성전 미문 앞 앉은뱅이를 낫게 한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여 어찌합니까? 모여든 인파들에게 예수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었죠. 여러분, 이들 어떻게 합니까?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로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어떠한 죄에 대한 증거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원래 죄 없는 자들이었으니까요.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들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차고도 넘쳤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전되어져 버린 상황.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도리어 담대히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들에게 오직 예수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밖에는 남지 않은 상황이 되어져 버렸죠. 그런데 이 경고를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의 대답이 나타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잡혀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과 행동을 좀 찬찬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도무지 잡혀있는 사람들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지요. 자신들의 지금 처한 상황을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앞에 있지만 그 두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전하고 있을 뿐이지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들은 주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되려 질문하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의 담대함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담대해져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잡혀왔지만은요, 너무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요, 자기 할 말 다 합니다. 이런 두 사람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성경이 이리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러분,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함,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그 뜻은요, 연설, 스피치, 퍼블릭 스피치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분명히 지칭하는 단어지요. 짧은 단어인데요. 당시로서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작지 않았습니다.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는요, 사람을 평가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회중의 연설의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말의 능력이 특히나 더욱 강조됐던 때가 이 시대였다라는 말이지요. 좋은 배경과 학식이 있어야 좋은 연설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말을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한 스피치의 능력을 그 공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중반에 보시면 성경이 이들의 생각 중에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더 캐치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모인 이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적 배경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미 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회중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는 분명하고 명확했으며 실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만 국한시켜 해석할 것은 아니고요. 베드로와 요한에게선 예전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영적인 권위와 담대함들을 이들이 이제 겸비하게 되어졌음을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담대함들이 오늘의 이들을 고통 중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작은 곤충에게요 1cm 혹은 뭐 1인치 정도의 상처가 났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치명적일까요? 작은 곤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같은 크기의 상처라도요 코끼리 정도의 큰 동물에게 그 상처가 났다라고 생각해보면 1인치, 1cm 정도의 상처야 뭐 코끼리에게 대수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작은 그릇, 뭐 간장 종지 같은 그릇에 담겨져 소금물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해보십시다. 그 담겨진 물은 굉장히 짤 것이겠지만 동일한 양의 소금을 강물같이 큰 물에 뿌린다라고 생각해보면 소금의 존재는 티도 안 날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대할 때 우리는 고난의 크기와 양에 집중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와 준비일 것이란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라도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공격할 때라도 말이지요. 우리가 여러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려면 결국 우리의 영적인 크기와 깊이를 더해 가는 준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병균을 잘 이겨내듯이 말입니다. 고난에 대한 영적인 담대함을 우리가 미리 잘 확장시켜 놓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준비되고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고난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넓으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크심과 능력을 의지할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이 고통과 고난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에 사로잡힌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이미 삶에서 예수와 성령을 분명히 체험하고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세상의 권세자들보다 우리 주님께서 훨씬 더 크고 강하신 분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기들 앞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명령한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더 이상 예수 전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이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말하죠. 너희들보다 크고 강하신 주님이 나에게 경험하게 하셨는데 내가 왜 당신들 명령을 듣습니까? 라고 하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가세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지요. 영적인 담대함을 얻는 체험들이 미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을 삶에서 정말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먼저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도 영적으로 담대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미련하다라고 폄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며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삶을 정말로 이겨나가는 구체화되어진 그러한 일들을 보여낼 수 있다면 그들조차도 결국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에서처럼요,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히 살아가는 방식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또한 그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영적 담대함의 삶의 그 표본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비록 부족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요, 구원받은 자로 세상과는 다른 고난의 대처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두 사람처럼 여러분도 다른 이의 생각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신앙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삶에서 반드시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고난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이죠. 그래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은 영적인 담대함을 우리가 얻어서 우리 또한 주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인생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됩니다. 그런데 이 석방의 순간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에 이어진 23절 2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죠.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의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서 이들에게 안에서 있었던 일을 나눈 것입니다. 비록 억울한 일을 통하여서 공회에 잡혀 들어가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담대히 저들의 공격 가운데에 맞섰고 뿐만 아니라 예수와 복음도 내가 그들 앞에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또 요한이 나눈 것입니다. 무엇한 걸까요? 간증한 것이죠. 방금 전에 일어난 삶의 구체적인 변화들을 이들이 많은 이들에게 간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두 사람의 석방을 기다렸던 이들이 무엇합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 보시면은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지요. 근데 이 부분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조금 더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 소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포넨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넨이 오늘 본문에서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소리를 높였다라고 하는 것을 단수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문법적 사용을 기초로 하여서 한 가지 흥미로운 추측이 가능한데,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기보다는 모임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간증을 듣고 대표해서 이들의 석방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 대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에 이들이 함께 화답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대표해서 그렇게 기도했겠지만 아마 이 기도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멘하며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모였으리라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인 이들이 무엇이라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여러분, 본문 26절 보시면 이들은 이제 세상 권세자들이 예수와 복음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즉각 아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예수와 복음에 대한 핍박은 예수님 계실 때부터 그리 되었었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석방을 위해 함께 모인 이들의 기도의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29절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주님 지금 너무나도 확실한 험난한 고난과 핍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주님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요. 모인 이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홍해로 잡혀가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들을 갑자기 살아맺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간증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무엇이라 다짐한 것입니까? 이제 나도 어려움 속에서라도 더욱 주님을 신뢰하여 살아가야 되겠구나 다짐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에서 일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도 오늘 나누어 받았으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일해주시옵소서라고 29절 30절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이 반드시 부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기도하고 난 후 주님이 곧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31절 보면 이 기도 후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이겨낸 형제들을 격려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나 또한 주의 사명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라도 감당하리라 다짐하고 영적으로 결단하고 기도한 그때 그 즉시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중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요. 믿음으로 세상에서 담대히 맞서 이길 뿐 아니라 주의 사명을 위해서 뜨겁게 타오르는 이들인데 주님이 어찌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즉시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바 있는데 이 약속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저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해서 주님이 전부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겠지요. 믿음으로 그러면 세상의 고난에 담대히 맞선 열매들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과 결단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이리 응답해 주신 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모인 사람들 성령이 충만해졌고요. 이들은 곧장 다시 주의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방금 전에 공회에서 석방되어진 몸이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이들 가운데 힘주시니 말씀처럼 곧장 다시 주의 복음 전하러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이들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와 축복 바라기는 우리 또한 분명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간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힘들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소망하죠. 그런데 주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버텨내어서 영광스러운 삶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대처법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그 답에 따라 우리 또한 살아가 주의 은혜 누려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주를 향한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힘들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지 아니면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와 축복 또한 우리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